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이 그 안에 다 실려져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그저 추상적인 이론이나 논리적인 전개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육체로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인격자로서 저희들과 교제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할 일 없는 일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이 자리 모아주신 주님, 오늘의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사람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저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주여 이 시간에 확증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을 살아계신 주의 몸으로 하나로 지체로 묶어주는 이 역사를 이 시간에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제목 가지고 드렸던 것들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의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로 돌리는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육신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다 일어서신 대로요.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제가 27절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2월 첫 주인데 성탄절 메시지를 해야 할 판인데 제목도 썰렁하게 왜 장지 선택을 하셨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기회를 주시고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말씀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헤어져 가면서요 엮어져 가면서 세 가지 장지를 보려고 그럽니다. 야곱의 장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장지,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의 무덤, 라헬의 장지, 이 세 가지 무덤을 순서대로 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의 장지, 야곱의 무덤입니다. 이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수도 있겠고 많은 것들을 부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죽해서 장지를 맡기는 여기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서 이 장지를 이렇게 부탁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저번에 한국에 계신 아버님 뵈었을 때에 아버님께서 저와 의논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묻을까 저기 가서 묻을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내 생각에는 아버님이 그 6.25 때에 그 참전하셨으니까 경북 영천에 있는 국군 유공자 묘지로 장지를 했으면 어떻겠니? 라고 저의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동지들이 이미 여기저기 와서 묻혀져 있더라. 그러면서 나도 거기 가면 교통이 편하고 나중에 엄마도 거기 다 묻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너희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이러셔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 마음에 이렇게 많이 걱정되는 거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시대에 야곱의 집이 그쪽으로 이집트로 내려와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금방 본문을 읽은 대로 재산도 많이 모았고 가문도 많이 융성하게 되었고 지금 자기 아들은 거기에서 출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같이 내려온 70명의 식솔들도 고센이라는 땅에서 식솔도 얻고 재산도 증식되고 아마 그 당시 시대에 10살쯤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27살 됐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1.5세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썼던 그 말보다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쓰는 그 말이 좀 더 익숙하고 편리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 와서 성공한 집안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고향 땅에서 잘 살면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어서 이 아들을 불러서 나를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 먼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나를 꼭 묻어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대해서 다지고 또 뒤에 읽어보시면은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불러서 그것을 또 다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에요 물론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두려움, 그 그리움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내가 이집트라는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뿌리 내리고 상류계층이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내가 살 땅은 영원히 살 땅,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준 그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이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은 그 땅에서 그저 같은 사람인 것처럼 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제일 끝에 주시는 그 말씀이 너는 내가 택한 백성,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장지의 부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그것은 살다가 보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런 대로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야곱이 요셉이 가장 커리어의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 집안이 다 구성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낳은 애굽 땅에서 낳은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대해서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보이는 이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통해서 오고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사는 것은 그것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은 내가 복을 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당신의 언약 속에 계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을 통해서 그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과연 주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 남은 거라고 들어갈 때에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야기 나누실 때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기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거 별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야곱이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을 거쳐왔는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 그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간다 하더라도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갔던 그 말씀이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인 줄 아느냐 거기에 파묻히지 마라 그 이상에 눈으로 볼 때는 허름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요셉의 눈을 띄웁니다. 두 번째, 요셉의 장지 선택입니다. 아버지를 조상들의 선산에 묻은 요셉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도 이 세상을 떠난 노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맨 끝장 끝절에 가서 딱 보시면은 50장 24절 25절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 옮겨서 그리고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우리가 보통 장례 예배할 때에 미국에서 흔히들 비잉 서비스라고 하지요. 한국에서는 입관 예배입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지나면은 우리가 출발하는 발인 예배하고 그리고 장지에 가면은 하관 예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요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은 입관까지만 해요. 입관 예배하고 나서는요 발인하고 그리고 하관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갈 때에 그때에 한다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정말로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보시면요 보시면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430년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데 그때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이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셉의 장지가 거기에서 발인 예배가 한참 400년이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발인 예배가 시작되고 발인 예배가 끝나고 나는 것은 그로부터 한 4, 50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제일 끝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량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장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해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삶의 형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만약에 이 땅이 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 인생이 헛살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정말로 끔찍하게 될 것 같은 그 입장, 어떻게 보면 야곱의 경우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의 장 묘지를 그 입관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여기가 내 땅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입관 예배만 하고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기다리게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묻었던 장지는 마므레 상수리 스프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세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성경 다 아시니까요. 모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읽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하란 땅에 갔다가 20년 이민 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약속이 뭐였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 땅에 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원수처럼 된 자기가 속여먹였던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에 그때 자기는 모든 것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나니까 그러면은 그 위기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오질 않고 중간에 오다가 그까지 갈 거 있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만 던져주시면은 이것만 해주시면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느낌이 달라져요. 아이 뭐 꼭 그렇게까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이 양떼를 몰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거기 가봐야 빈 들판에 그저 혼자서 돌베개 베고 잠이 있었던 자리지 거기에 뭐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땅이 있어요. 자녀 교육하기가 좋아요. 직장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데 교회 이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름이 세 개나 들어가요. 웅장하게 자기 돈으로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거기다가 저기 자기의 우리간 그 가축의 우리간 그 이름이 숲꽃입니다. 짭을 잡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모든 것이 퍼펙트하고 완벽한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징그러우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집착과 집요한 거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제자리에 세우기까지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기만큼 자기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좋게 해주고 완벽하게 해줄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를 땅만 사다 놓고는요 잘 될 줄 알았다가 자녀 교육 엉망진창되고 한 명은 폭력으로 가고 한 명은 여기 성격으로 타락이 되고 이런 입장에서 건져서 간신히 돌아와서 있던 것이 베델의 자리였습니다. 그 땅은 사놓고만 사다 놓고는요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돈만 금 백냥 완전히 날려버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에다가 묻게 하시는가 하면은 야곱은 생각할 때에 헛돈 썼네. 완전히 나는 그저 망쳤네. 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요셉 지파 요셉의 무덤 자리로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또는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시간을 이렇게까지 손해보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야곱의 실패했던 그 자리 내 생각했을 때에는 헛수고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그분은 기억하시고 요셉을 묻는데 500년 뒤에 묻으세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는 나중에 돼봐야 압니다. 근데 그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힘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완성처럼 대기하고 있는 것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들, 상처의 자리들, 이렇게 낭비했다는 그 자리들 그분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분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두 번째 요셉의 장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라헬의 장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잠시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 청년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대화 나누는데 그저 오늘 자기 여동생이 무슨 사정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오늘 그렇게 묻고 오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그럴 줄 알아서 그렇게 꼭 짚고 좀 묻는 게 아닌데, 물으면서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저 개인적으로서는 아, 우리 청년들, 한국의 청년들 자살이 그렇게 많다는데 경제개발 하면 뭐합니까? 노인들 자살이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피라미처럼 아름답고 부장품처럼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안에는 죽은 사람만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도 들면서 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할 때에 가슴이 먹먹해졌고, 청년 사역 정말로 잘해야겠다, 투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자기의 장지를 요셉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48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거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게 대하여서는 7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할까요? 라헬이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 자리를 찾고 싶은데 아무튼 뭐라고 아버지에게도 속은 것 같고 남편에게도 속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언니에게도 속은 것 같고, 아무리 아빠가 부탁을 해서 그렇지 아마 레아도 야곱이 좋아 보였든지 짝사랑했든지 야 이건 아니야 라고 했으면 됐을 것을 왜 이렇게 되어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요셉을 낳고 나서 요셉의 이름이 one more 입니다 하나 더. 한 명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언니가 최소한 네 명 낳았으니까. 평생 그렇게 가다가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두 번째 애를 낳으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애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쉬는 가운데서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니라고 말할 때는 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만나서 자식 놓고 이렇게 살면은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결론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름을 오죽했으면은 남길 때 베노니 베노니 하면 어디, 내 슬픔의 아들 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이 라헬이 죽을 때에 자기 눈에 또 밟혔던 아들이 누구겠는가, 남겨두고 가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누가 지켜주지? 그 형들이 뒤에 이야기 나오는 대로 보통 형들이 아니었거든요.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 넘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별스런 이야기겠습니까? 한국의 역사가 왕자의 난이 별 거겠습니까? 다 이게 걸리면은 별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가 죽으면서 자 피덩이처럼 나오는 얘도 걱정이 되고 제일 막내로 돼 있는 요셉도 걱정이 되고 이것을 누가 돌보지? 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죽고 간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묻었던 자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에브라스로 가는 그 길 도상에 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얼마나 요셉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야곱에게 힘든 이야기가 되었던지 야곱이 자기의 장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참 아쉽게도 거기에 묻혀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마태복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었을 때 동방박사라고 흔히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예수가 그 땅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가 그 소식을 알고 헤롯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왜냐하면 아이를 만나거든 절하고 내한테 와서 보고해라. 그럼 보고하면 거기 가서 그걸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왕은 자기밖에 없는데 그리고 자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셉은 헤롯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딴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딸과 그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형제도 죽이고 왕위를 집권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했고 헤롯의 성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리라 했던 그 성전을 40년에 걸쳐서 세웠던 그 이유는 자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세웠고 그 힘을 백을 끌어오기 위해서 거기에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고 안토니우스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배경들입니다. 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했던 그 힘인데 거기에 지금 이것이 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싹수를 끊어버리겠다는 약 시도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라헬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식들을 놓고 왔으면은 이제는 반대 입장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여기 돼서 나는 살아서 뭐다라는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 여기 돼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처럼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몰랐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보이고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어떻게 보면은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고 또 블레임은 하나님이 하도록 그 구조까지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은 사람들의 기억과 사람들의 거기에서 없어지게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예수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라헬의 그 한탄과 울음의 소리를 대치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풀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한맺힌 것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장래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또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 이랬을 때에 그래도 이제 이 아이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 천국에 가서 살겠으니까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다는 하늘에서 아버지는 장례 치르듯이 애를 보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과 라헬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기 아들을 편안하고 안식되고 좋은 곳에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포기하는 아픔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저 이유도 없이 좋아합니다. 성탄절에는 뭔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들뜹니다. 저는 그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에 아마 산타크로스도 오고 우리 이게 샌바르츠 교회랑 사진도 찍고 하다 그럽니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그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 희생과 그 수고를 해서 지금 그 아들은 애굽이라는 땅에 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변방이고 변두리고 거기 소외받는 그 계층에 거기서부터 주님께서는 계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이루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야곱의 장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척 지금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장지를 통해서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고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가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나랑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나만 힘들게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분은 나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시고 그분은 나보다 더 소외된 입장에서 내 옆에 와서 함께 계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셔서 그분이 맡은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이 일을 중단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장지를 통해서 오늘 성탄절 이렇게 문을 여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서 베들레헴의 자리가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옆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루어주시는 약속이 새롭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